안녕하십니까?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빈이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교회 봉사한 지두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도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 가족들이 천천히 교회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됐고요. 예, 여러 가지 또 감동적인 또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속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들과 같은 속도로 운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덤불 뒤에서 경찰관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저를 가리키며 옆으로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야? 나는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지? 옆에 차를 세우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달렸는데 왜 나만 잡는 거지? 정말 불공평해. 삶은 불공평해라고 언제나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저는 과속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은 그런 저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찰은 누구를 세울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왜 저만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그 지위에 있으며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지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왜 나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우화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왜 우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말하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고 성장하십시오. 두 번째는 물리치고 돌아서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을 돌아보며 겸손해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닫고 성장하십시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레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에서 23절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파라볼에서 유래했습니다. 볼이라는 말은 던지다,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에서 파라볼은 파라와 볼두 가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볼은 던지다, 문자 그대로 뭔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란히, 다 같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볼을 같이 합하면 간단한 이야기를 다 같이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예로 이야기를 같이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요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교훈과 함께 던져진 단순한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질문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한 가지만 나누셨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비유로 많은 것을 저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까지 한 가지 비유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비유로 가르치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저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지입니다. 저희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거나 관심 있어 하거나 구경만 하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면 혼란스러워하는 무리보다 수천 명의 제자가 더 생겼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혼돈에 빠뜨리시고 그런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제 가족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부모님께 왜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물으면 대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는지 물어야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해달라고 하면 결코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은 항상 저를 좌절시키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전 그 대답을 받아들이도록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똑같은 말을 아이에게 하며 아이의 눈에서 좌절과 혼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라와 저는 항상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5살, 6살 아이들의 부모로서 제가 항상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복수를 하는 건 즐겁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중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의해 변화가 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모두에게 비밀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자와 군중을 분리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둘을 나누어 구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 제자들에게 그들 즉 무리들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불공평하고 매정하게 느껴지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유를 설명하지 않으신 걸까요?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이해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을 그들에게는 설명을 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11절 중간 두 별개의 무리 가운데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일반 군중과 제자 이런 두 무리 사이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나 비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밀을 지키려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 유명 인사에 대한 잡지는 많이 팔리고 슈퍼마켓에서 어디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명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잡지나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이나 DMZ 같은 TV 프로그램들에서 언제나 저희가 그 유명인들에 대한 비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웃도 그렇습니다. 방금 팔린 집에 이사 온 사람이 누구인지 저녁 시간쯤 이웃과 이야기할 때 잘 어울리지 않는 다른 이웃 부엌에 커튼이 쳐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오싹하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오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다면 제발 그만두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이웃에 대한 가십을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좋아합니다. 제 앞에서 아내 로라에게 비밀을 말하면서 킥킥거리거나 제가 말해달라고 애원하면 아이들은 한층 더 저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모두들 웃어버리곤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은 이웃의 쓰레기통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비밀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밀을 알려주시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드러내거나 숨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비밀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더욱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이롭게 여기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웃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주에 관한 것이지 피조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창조주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된 비밀로 인해 비밀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 비밀을 받는 제자들 사이에 더 많은 친밀감이 조성되곤 합니다. 두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비밀을 그들에게만 계시하시고 그 비밀을 보인 사람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날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 그를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비밀을 알기 위해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천국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통치와 통치 아래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통치와 통치 아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발생한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저는 브라질 형제자매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매우 솔직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솔직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솔직하십니다. 아주 직접적이죠. 제가 그분들과 공유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가장 최근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더 우파였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좌파였습니다. 저희 기독교 형제자매들은 모두 그 두 후보 모두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모두 승리할 경우에는 실행할 뚜렷한 정책이 있었고 그것은 아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한 명은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분들이 투표를 했을까요? 우리는 왜 누구에게 투표할지 그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평범한 남녀의 일상을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대통령 선거 얘기를 돌아가면 낙태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브라질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국가가 서서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후보가 이기면 브라질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 두 편 다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아무도 진정한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 찬 불완전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스리실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한 분의 완전한 왕을 알고 있으며 우리 캐나다도 그 완전한 왕이 필요합니다. 이 불공평한 불완전한 사회를 이끄실 오직 한 분의 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이 되시는 예수의 통치와 통치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왕권 아래에서 사망이 죽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왕권 아래서 사망이 죽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며 예수님 아래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규칙과 통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통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 하에 현재의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재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생활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그 이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평화, 서로의 평화, 우리 자신과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평화, 우리들 서로 간의 평화,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밀이 은폐된 군중은 어떻습니까? 한 그룹에게는 그 비밀이 밝혀졌지만 한 그룹에게는 은폐가 되었습니다. 군중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좀 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왜 일부 사람들에게 아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한 대답은 어떤 마음은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 삶과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결정에 있어서 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두 주간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제가 싫어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좋아하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스테이크를 아주 좋아합니다.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중간 익힌 것, 그런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웰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효 포도주스 한 잔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와인이라고 말하면 고려할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가 식단을 바꾸고 야채만 먹으라고 하면 블러 테스트를 하고 모든 것을 체크한 다음에 의사에게 가서 의사가 식단을 바꾸고 야채만 먹으라고 한다면 제가 의사에게 제정신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의사가 저한테 다이어트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단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고기보다 야채를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를 설명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비유를 비유로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나는 군중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괜찮아 라고 말하고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좀 할까요? 여기 오셔서 즐거운 설교를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아주 즐겁다라고 생각하며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서로 말씀하시고 깨닫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여기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상처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아주 상처받고 있었고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전 옥스퍼드 교수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긴 복도, 햇볕이 잘 드는 텅 빈 방, 위층의 실내의 고요함, 고독 속에서 탐험하는 다락방, 멀리서 들리는 물웅덩이와 파이프의 소리, 타일 아래 나는 바람 소리의 산물이다. 또한 끝없는 책의 산물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계속 깨닫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풍부한 책들을 계속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읽으시고 깨달으십시오. 14절, 15절은 다음 포인트입니다. 서로 거절하고 돌아서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생생하고 서사적인 장면 중 하나인 이사야를 만날 때입니다. 정말 생생하고 서사적인 장면입니다. 얼마나 서사적인지 이사야 6장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Holiness of God이라는 이 책에 R.C. Sproul이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우상을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읽어가면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데 왜 그들에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질문 뒤에 숨겨진 생각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목적 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그들의 죄가 아무런 결과도 없다고 믿게 놔둘 것입니까? 그들의 죄가 언제나 계속될 수 있다고 믿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영원히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가지 뿐인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메시지가 무지하고 증오로 가득 찬 소리로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하나뿐인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메시지 사람들에게 무시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고 메시지가 빨리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종된 아이가 있을 때 전화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내용에 따라 교통체증 경고를 받거나 눈이 오면 날씨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저희에게 알려집니다. 전화만 갖고 있으면 모든 정보가 저희에게 옵니다. 잃어버린 아이나 날씨나 아발란치나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저희 전화에 도달합니다. 휴대전화에서 교통체증이 있다고 경고하면 그 길을 피하고 집으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및 날씨 경보인 경우에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경고를 따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산만 운전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고를 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산만한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차는 운전하는 동안 차 화면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어서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상대방이 전화를 끊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어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는 계속 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더욱 굳어지게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차를 세우고 경찰이 티켓을 건네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발 더 나쁜 일이 생기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그것이 우리가 받는 메시지입니다. 경찰이 티켓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고를 당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경고를 주시고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16절, 17절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기 위해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복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뜻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브로디 목사님께 제가 문자를 하곤 합니다. 브로디 목사님은 고등학교 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사다 달라고 문자로 부탁합니다. 브로디 목사님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돈을 어디에 쓰든 목사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 문자에 답장하고 자신의 돈으로 커피를 사서 제 사무실로 배달하는 것은 모두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자신만을 위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목사님은 저와 나누는 것을 선택합니다. 승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커피 좀 픽업해 줄래? 그러면 언제든지 브로디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브로디 목사님께서 제에게 커피를 사다 주고 배달해 주는 것은 모두 은혜로운 행위인데 그것을 제 오피스까지 배달해 줍니다. 제가 고마워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은혜로운 행위를 저에게 무료로 해줍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돈과 그 모든 것은 그가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 숙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네핏을 많이 원하시면 브로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힘이 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두십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보다 먼저 와서 그들의 전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더, 룻, 요나, 요시아, 미가 등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죽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사탄과 죽음을 물리치실 것을 온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더, 룻, 요나, 미가,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날을 듣고 보지도 못했지만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대해 듣고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경건한 삶을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실 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돌아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눈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구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에 오셨습니다. 훌륭한 온라인 TV쇼가 있는데요. 베네딕트 컴버베치 주연의 셜록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셜록 소셜 셜록 홈즈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셜록은 단서를 수집하는 탐정입니다. 그가 수집한 단서는 계속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는 단서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셜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에피소드가 끝날 때가 돼서야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끝날 무렵에 셜록은 그가 모든 조각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조각들을 우리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각들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도록 조각을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조각을 함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깨닫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리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섞여버리고 혼란이 될 수 있지만 곧 다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깨닫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 앞에 옵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말씀의 이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당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당신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오늘 그 비밀이 그 마음속에 알려진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질문이 계속되고 끊임없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마음속에 굶주림과 또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지혜의 목마름이 있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올 때 신랑이 올 때 우리가 모두 신부가 되어 신랑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모든 무릎이 하나님 당신 앞에 꿇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